우리랑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정말 많은 매력적인 것과 또 달콤한 것과 여러 가지 우리가 미혹당할 것들로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은 그냥 우연적으로 발생하여 우연에 의해 굴러가다가 계속 발전하고 발전하고 발전하여 인류와 피조물들이 영원히 사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탄생과 또 이 세상의 과정과 이 세상이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믿겨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한절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네. 자, 오늘은 이제 모세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주일날 제가 아주 더 자세하게 예언이 무엇이고 또 방언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안에서 그걸 끌어내다가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러프하게 말하면 1500년 전. 1500년 그러면 까마득하죠? 조선왕조 500년. 그것도 우리가 사극으로 보면서 야, 뭐 굉장히 오래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500년 전이면 까마득한 세월입니다. 근데 1500년 전에 어떻게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을 했을까요? 다윗도 시편 16편 같은데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나는 죽는데 죽지 않는다라는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 다윗에게서 그런 예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인 22편이나 뭐 여러가지 메시아 시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실 말씀과 당하실 일들이 아주 자세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나와 떡을 같이 먹던 자가 나를 배신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그렇게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람어로 써있어요. 그 시편이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신약에서 굳이 그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헬라어로 안 바꿨습니다. 그거는 아람어로 써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다윗의 예언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소름이 끼치도록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명료합니다. 사람들이 미련해서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벼운 것으로 뭐 도덕책, 윤리책 정도로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과거에 다윗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이고 모세 같은 사람은 이제 1500년, 1400년 전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거기다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보화로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다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기다리다가 보고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시간차, 그 시간의 갭을 어떻게 이렇게 넘나들면서 성경은 마치 우리의 지성과 논리를 오독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거기에 바로 성령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 천사의 등에 날개가 달렸다라는 것은 그거 참 무식한 소리죠. 영이 무슨 날개가 달려있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날개가 달렸다는 건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신속한 메신저라는 의미로 천사가 날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영은 보이지 않아요. 날개가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가서 그 유명한 레콜레타 묘지에 가니까 무덤마다 천사가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이제 캐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뭐 악한 마귀를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막 짓밟고 있는 그런 이제 조각들을 당대 이제 최고의 조각가들을 고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 놓는데, 그게 묘지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 딴 데 가서 이렇게 띄어다가 팔면 굉장히 그 비싼 값에 팔리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구만. 그게 그냥 그 썩어가는 시체들과 함께 이렇게 그걸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죽으면서까지도 불안하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천사의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암시죠, 그거 뭐. 그러니까 자기 죽기 전에 이미 이제 그 무덤을 다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진시황이 죽기 전에 자기 무덤 만든 것처럼 또 이제 애굽의 파라오들이 피라밋을 살아생전에 만들죠. 그래서 만들어갖고 자기가 죽어서도 자기의 궁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의 악함이죠. 무지함과 악함. 그 살아서 자기의 무덤을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거기에 몇 년을, 심지어는 십수년을 그 공을 들이는 부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에 나가서 잠깐 일보고 자기 무덤 만드는 데 가서 이렇게 지시하고 저렇게 지시하고. 그 사람은 평생 무덤 만들다가 죽은 거죠. 참 불쌍해요, 그냥. 자기 무덤 만들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어딨어요, 세상에. 근데도 그런 어마어마한 무덤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왜 하나같이 그런 천사의 모습, 또 십자가의 모습, 예수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랬느냐는, 그렇게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걸 사람들은 이게 넌지시 알아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불가지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도요, 막막한 두려움과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다라는 건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영의 세계에 대한 그런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만물, 지어진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한 인식, 그 신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또 다른 증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신인식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세상, 지구상 어디에 가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뻘거 벗고 사는 그 사람들도 다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다 제사가 있습니다. 희생제사가.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불안해요. 그 왜 불안하냐면 자기보다 더 강력한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 새겨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인식이 있다라는 건 어떤 것을 지금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데 인식을 한다는 건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이 그걸 빼앗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을 품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어느 날 빼앗기고 그 빼앗긴 공허한 자리를 그리움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신인식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먹어본 걸 나중에도 또 먹고 싶은 것처럼 먹어보지 못한 건 먹고 싶은 게 아니죠. 먹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먹고 싶습니까? 남들이 맛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먹고 싶다라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정말 입에 침이 보이면서 먹고 싶지 않잖아요. 먹고 싶은 건 먹어본 적이 있는 건데 신인식이라는 건 신을 가져본 적이 있는 인간들이 이제 실존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인간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공허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사는 이들은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이 역사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와 인생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캐치하고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한지를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요, 인류의 역사에는 교회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에서 나온 것들은 다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욕망하는 인간들이 배설해 놓은 배설물이에요. 교회사도. 욕망하는 역사와 인간의 배설물. 네, 그렇잖아요. 교회사가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거라면 중세시대 이전까지의 교회사도 그래야 됩니까? 루터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똥으로 밝혀진 그 중세 이전까지의 교회사도 4세기부터 적어도 거의 1000년 이상을 교회는 썩어 있었거든요.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예. 근데 그런 교회사가 만들어 놓은 전통과 역사도 우리가 따라야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교회의 전통과 역사 때문에, 뭐 그것을 그대로 받는 사순절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다그 교회 성경에는 없어요. 그 교회사가 내놓은 것들인데 그래갖고 감리교에서는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고 해요. 그 정용섭이라는 사람이 그 설교 비평을 두 권인가 내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됐다는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쓰는 글을 아주 깜빡깜빡 속아요. 왜냐하면 현란한 단어들과 그런 문장들을 써서 교회를, 현대교회를 비판하고 현대 잘 나가는 목사들을 비판해 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은 옳겠구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신학생들까지도 전부 그걸 사가지고 방문하면서 읽곤 하는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뭐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아주 진단을 내렸어요. 그렇게 그 교회력을 따라서 뭐 무슨 사순절, 무슨 부활절, 성탄절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뭐 성령 강림주의, 뭐 대강절 이거를 해야지 성경을 강해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사람은요. 그건 또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력을 따라 이 사회에 교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 설교는 그냥 다 이렇게 그 좋은 점수를 줘놓고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들의 설교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지만 완전히 그 짓밟았더라고요. 뭐 김남준, 박영선 이런 사람한테 복사발이 해가지고 거기서 조직신학자가 설교자의 그 설교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우습지만, 결국 그 우리 신학생들이 제가 이제 뭐 저한테 이메일을 자주 하고 뭐 질문하는 그 합동신학교 신학생들이 이제 한번 찾아가서 대우성서 아카데미라는 데 이제 그분이 가르치는 데 있거든. 하여튼 예배 딱 끝나자마자 장로들하고 동동주를 쫙 놓더니, 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니까 이까지 걸부터 자유해야 된다고 매주 예배가 끝나면 동동주를 쳐먹고 앉아있더라고. 아, 참나.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개혁이에요? 신비주의, 기복주의만 비판하면 그게 올바른 개혁주의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하는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의문은 죽이는 거라고 했죠. 성경이 그렇게 논리와 어떤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보이면 그건 죽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문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말씀을 문자재로만 보는 거. 특히 세대주의처럼. 영은 살리는 거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2장 3절에서. 그럼 영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역사의 실체가 무엇이며 역사의 종국은 어떻게 끝날 것이며 역사의 시작은 도대체 왜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왜 구원자가 외부에서 와서 너희를 구원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말씀을 이제 올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령이, 한 성령이 영의 세계 속에서요, 영의 세계라는 것은 시간이, 시간적 순서가 없는 곳이라고 했죠? 그 영원, 그게 영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시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단어가 시간이라는 단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해 보잔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대, 이게 영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될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관념으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이미 알려졌다라는 말은 이미 창세전에 섰다라는 말인데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어떻게 이해가 가요? 어떻게 십자가가 예수님이 창세 전에 준비가 됩니까? 아니, 그럼 창세 전에 그 십자가가 섰다는 건데 그럼 2000년에 선 십자가는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 시간이라는 건 영원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눈에 보이는 모형인 거예요. 드라마인 거죠. 이제 나중에는 시간은 없어요. 그냥 영원만 남게 될 건데, 시간이라는 건 잠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소품인 거예요. 시간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라는 레시트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라는 단어가 시간이 창조된 때에 라는 뜻이거든요. 시간의 시작. 시간이 창조된 때에 공간이, 천지가 창조됐다. 시간과 공간이 함께 창조가 되어서 지금부터 무언가를 너희들에게 설명해 줄 거야. 왜? 너희들은 신이 아니니까. 내가 피조물인 너희들에게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도대체 너희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준게 시간과 공간이고 육체인 겁니다. 이 옛사람 육체. 근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육체의 금태를 두르는 걸 목적으로 삼는 자들 있죠. 그들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 사회입니까?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 예수 믿어라, 헌금해라, 선교해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줄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예언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세에게 임한 예언처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주를 왜 경륜해 가시며 종국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제 이 역사가 이 묵시에 의해 이제 박살이 나는 날이 오는데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누구에 의해서 될 것인가? 나와 같은 그 선지자에 의해서 될 것이다 라는 요 예언이 아닌 이게 예언이거든요. 예언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전부 무당굿이에요. 아세요? 예언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 전부 무당굿입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지는 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주셔갖고 오늘 기도 중에 이런 이런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는데 당신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그들을 그릇으로 쓰고 싶으시대. 앞으로는 이렇게 쓰고 싶으시대. 근데 네가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셔. 너는 이런 일 길로 가야 된대. 내지는 하나님은 네가 예전에 이런 선택을 하길 원하셨는데 네가 엉뚱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그르치고 있대. 지금이라도 너는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바로 잡아야 돼. 내지는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부모와 뭐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주 어지럽고 혼탁하게 흘러왔지만 그 과거의 부모의 죄, 조상의 죄를 다계에 흐르는 그 저주를 해결하여 너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이거 전부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런 예언 없어요. 그건 정신병자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예언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저 주일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시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그 계시적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런데 그 계시가 지금 이 성경에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네가 뭐 이런 이런 길을 가야 하는데 뭐 하나님이 뭐 그 길을 네가 선택하지 않았을 때만 안타까워하셔. 너는 앞으로 그렇게 쓰여질 거야. 8월에 물 조심하래. 8월에 당연히 물 조심해야지. 물놀이 가서 그럼 물 조심해야지. 9월에 물 조심해. 좀 사기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아이하빈이 DTS 이런 데 가서 예언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사기치는 거야 다. 힛줄 한 사람 걸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그 흑인 목사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DTS 명단들 다 빼갖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이고 당신 이번에 DTS 갈라 그러죠?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둘만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이러한 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데 왜 이러고 있냐고 막 야단치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미혹을 해서 말이죠. 사기꾼입니다, 그거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바로 성령에 의해 이해되어져서 이것이 전달되어져야 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언이 심판의 날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 세상이 지금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곧 심판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산다가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지금 이야기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와 인생의 종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보면요, 전부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사야서 50장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선견, 예언을 할 때 항상 세상을 그 선지자들 두들겨 팼어요. 미가야 보세요. 400명의 선지자와 붙었는데 아합왕 때 400명 선지자가 전부 아합의 편을 들어줬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이길 거예요, 이길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놈들은 다 가짜다 그랬죠. 나는 그들을 보낸 적 없다. 미가야가 뭐라 그러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아, 네 진짜 네 진심을 얘기해봐. 평소에 좋은 말 한 마디도 안 하더니 왜 오늘은 좋은 말 하니? 그랬더니 미가야가 그러죠. 그럼 진짜 얘기해 줄까요? 그래, 진짜 얘기해. 당신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봐라, 저놈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다 그러죠. 그게 예언입니다. 이 세상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이 세상에 눈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예언이 떨어지면, 예언은 곧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아파야 돼요. 넌 왜 나한테 한 번도 좋은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니? 이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곧 망할 세상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뭘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망할 세상에서 곧 멸망할 것들을 많이 쌓는 것을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들은 그걸 놔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조끼를, 구명보트를 탈 수 있습니다. 그거 놓지 않으면 무거워서 못하여 죽어요. 놓으세요. 라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은 절대 세상이 못 알아들어야 돼요. 성령이 임한 자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은 우리를 죽이는 거요.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죠. 그 말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 쌓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내가 육신으로 도덕과 윤리 같은 것들을 행해서 내 의로 쌓아놓은 것, 이건 우리의 천국 일성에 전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리는 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은 살리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란 뜻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이 육을 살찌게 해주고 육이 편안하고 육이 기뻐하고 육이 위로를 받는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올바른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 놓기 싫어서 이 마귀에게 끝까지 종살이 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무슨 시사 프로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 사기꾼 무당이 하나 잡혔는데 카메라가 쫓아간 거예요. 그 무당이 그냥 말도 안 돼요. 저는 이제 동양철학을 주역을 정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 봐주는 거를 이렇게 카메라가 몰래 이렇게 찍었는데,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봐도 동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도 사기꾼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 주역을 공부할 때, 점을 봐주는 스킬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과거를 이 사람 입으로 끌어낼까.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모든 인간은 공감하는가, 그런 걸 배워요. 근데 그거는 잘 배웠더라고요, 이 사람이. 웬 아줌마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당신 딸 결혼했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연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자식은 있을 거고 던져서, 아, 저 딸 없는데, 그럼, 아, 아들 말이야.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결혼했지, 그러니까. 네. 딸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서 피를 토하고 있는데 부모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서 불편한 삶, 안 살아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혼 같은 거 생각 안 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어딨습니까? 그 딸내미들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갖고, 아, 엄마 참 힘들어. 이런 소리 한번 안 했겠어요? 친정엄마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요, 가슴에 다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다 대놓고, 당신 딸이 지금 이 살이 껴갖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그걸, 그 살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부모냐고, 엉망이 야단을 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뜯게 구슬해서 살을 풀고 부적을 써다가 딸에게 줘야지.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2억입니다. 그것도 현찰로 갖고 와야 돼요. 이놈이 사기꾼이라 은행에 전부 이 차를 가져갖고 현찰로만 갖고 와야 돼요. 근데요, 진짜로 그 여행 가방에다가 현찰 10,000원짜리를 들고 와요, 그 아줌마. 그 어떤 아줌마는 그 집에 신고살이를 하는데, 원래 신고가 아니라, 그놈한테 4억 2천을 뜯긴 아줌마예요. 4억 2천만 원, 현찰로. 근데도 이놈이 계속해서, 너는 돈이 없대니까, 우리 집에서 신고살이를 해갖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돈으로 자기가 환산을 해서 구슬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갖고 식모를 살면 내가, 네 인생에 있는 그 살을 다 풀어주겠다 그래갖고, 식모살이를 하는데요. 밥을 조금 질게 하잖아요? 몽둥이로 때려요. 근데 이 바보들이 맞으면서도 거기서 식모살이 하고 있습니다. 왠줄 아세요? 복 받겠다고요. 살 풀겠다고 4억 2천 현찰로 갖다 바치고 그 집에서 신고살이에요. 이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실체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고 다 내팽개치고, 아니 그 집에서 신고살이 하느라고 남편, 자식들 집에서 혼자, 근데 무슨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복을 추구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근데도 뭔지 실체도 잡히지 않는 그복 때문에 엉뚱한 곳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의 은사니 신유의 은사니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지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좋게 바꿔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게 왜 궁금해요, 도대체? 뻔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 대한 예언은.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 고난을 통과하다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을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끝. 근데 뭐가 궁금하세요? 강의에 흐르는 저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하고 간 겁니까? 가계에 왜 저주가 불러요? 아니, 모든 인간은 다 저주 속에서 태어나요. 모든 가계에 저주는 흘러요. 아담 이후로 모든 가계에. 그러나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자입니다. 근데 뭔 저주를 끊어요? 성도가. 예수님이 다못 끊고 간 거. 여기에서 뭘 우리가 노력해서 또 끊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엉터리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가 LA에서 뭐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거기다가 CRC 그 개혁주의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이걸 배우고 앉아 있으니, 그럼 자기네들 교회 가서 또다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거?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왜? 세상에 눈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담대하라, 제발 근데 절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힘든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떤 일개 목사나 아니면 무당들을 찾아가서 그 예언해주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당이에요. 그럼 무당들 찾아가서 비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비껴서 딴 길을 가겠다는 건 뭐예요? 나 천국 안 가도 되니까 이 세상에서만 그냥 잘 살게 해줘,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의 철장을 들고 개입을 하셔서 절대 우리가 그런 거 못하게 만들어주세요. 못 피해가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앉아서 말씀이, 복음이 이 상황에서 나를 들어 올려 살려내는 그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합니까? 네? 왜 이런 기도를 못해요? 너무너무 현실이 암담하고 어둡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니까 그 현실들이 그냥 눈 녹듯이 저편으로 사라지면서 나에게는 이제 소망만이 이렇게 보이네요. 왜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그 합동신학교 그 졸업을 한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이제 책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합동신학교가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보루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들도 많이 하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그것도 자기보다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쓴 책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 얼마나 이 꼬투리를 잡고 싶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뭐 알기도 붙고 뭐 그랬나 보죠. 토론을 하다가. 근데 어느 날, 지금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느 날 그 성경 공부를 하러 딱 갔는데 그때 뭔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딱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만 이거죠? 맞죠? 라는 근데 그 이후로 그분들이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는 어떤 눈이 띄어진 날이라고 저한테 이제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결론되어지는 설교에 대해서 자기들이 토를 달아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교인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 교인들이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뭐 그냥 그런 막 복복복복 하다가 그리고 맨날 그냥 안식기도나 해주고 그러다가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하나하나 나가기 시작하더니 거기 있는 모여있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전부 이제 지리멸렬.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진짜로 올바로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머물지를 못하네요.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걸 이것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둘씩 생기는 거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만 전하면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은 불편해서 못 앉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즐겁고 그게 소망으로 너무 기쁨으로 다가오는 변태들이 있으니 그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어야 이제 30, 40년 있으면 여러분 다 영원 속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는 영원이 있고 천국이라는 영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그걸 생각하세요. 30, 40년 지금까지 사신 그 인생이 그렇게 길었나요? 곧 닥칩니다. 아니 그 30, 40년 후가 아니라 내일 당장 나의 종말이 올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추측할 수 있어요? 형균 권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간호사들이 그 중환자실에 들어온 중환자를 참 불쌍하게 여긴대요. 아 이제 곧 죽을 텐데, 참. 응? 그래갖고 그냥 뭐 이렇게 가가지고, 아이고, 불쌍하다. 나는 당신처럼 안 아파서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그 중환자는 그래도 한 3개월은 산대요. 근데 그날 그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간호사가 있어갖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가다가 죽은 간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뉘우쳤다는 거죠. 아니 3개월 살 사람한테 찌찌찌찌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가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말은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 내가 내 손에 세상의 이 부귀 영화, 세상의 힘과 가치를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내미는 그 손을 붙들 수가 없어요. 이건 놓기 싫어서 절대로 하나님 내면에서 못 붙듭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놓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손을 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손바닥이 앞으로 향해야 되기 때문에 이 뭘 집은 상태로는 못 달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위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이 세상 것을 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걸 그냥 성경 말씀까지도 자기의 이 육적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만 임의로 사사로이 해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냐고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극한의 행복과 극한의 고통으로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극한의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결정되어져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전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배려의 순간인 것이며 사랑의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죽지도 말고 그렇게 절망스러워하지도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랬던 적 많잖아요. 지금의 현실도 그런 거예요. 지나가면 마치 없던 게 잠깐 일어났던 그런 파도처럼 파도가 실체가 있습니까? 파도 한번 치고 나면 어디 가서 그 파도, 그 파도 그대로 잡을 수 있어요? 없는 건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동시켜서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속지 말아요. 물 위를 딛고 일어선 예수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풍랑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풍랑을 딛고 일어선 예수가 계시고 저주의 바다 위에 붕붕 떠 있던 방주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선택되어져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왜이 세상의 풍랑에 이렇게 이리비하며 좌충우돌 합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가짜 믿음 말고 세상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